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욥기로 모시겠는데요. 여러분, 그 욥기의 전체적인 어떤 복음적 의미 아시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구약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적 개념이거든요.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특별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들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지. 자, 오늘도 욥기로 보면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네요. 5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평하는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자, 우리는 그의 마지막 진술의 여부 가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알 수 있는 뭐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뭐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역경, 재난, 슬픔, 근심, 걱정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는 것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접하게 되는 신문, 방송을 보십시오. 전해지는 것은 기근과 전쟁과 사건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계는 화재와 사고와 비극과 전쟁, 테러, 얼마 전에 또 영국 쪽에서 그 테러 나는 거 보세요. 이러한 소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면 또 누가 슬픔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노래를 하지만 누구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색깔의 피부가 아니고요. 같은 어떤 혈액형도 아닙니다. 지능도 같지 않고요. 얼굴 생김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는 동일합니다. 아무도 고통을 면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고통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인간은 에쉬나 즉 비참한 것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죽음과 세금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확실한 것을 보탠다면 그것은 고통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는 열역학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위로 날아가잖아요.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니까요. 우연히 위로 나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가운 밤에 열로 뜨거워진 기류가 불티를 위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 고난, 그리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인간은 죄 가운데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유토피아가 아닌 디토피아의 상태로 이 세상이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요? 평강의 왕이 없다는 천년 왕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평강의 왕이 없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고난이 임하며 의인의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임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성도님이 이제 여자 성도님인데 한 번은 내 남편은 저의 십자가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의 십자가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참 자주 하는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여성도님은 모든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분에게 어느 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기쁘게 짓는 것이죠. 고통과 좌절이 아니죠. 십자가는 결국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종종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판단으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은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고통은 때때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훈련입니다. 성경 시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시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위한 훈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역경 가운데 있는 이 자체가 아픔일 수는 있지만 곧 자체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감사와 기쁨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로, 즉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사용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젊은 바리새인이었던 다소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귀하게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은 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했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또 다른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위하여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기 위하여 닦고 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때때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니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어느 면에서 보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 5장이죠. 5장 8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들 좀 보실까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홍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귀한 자의 궤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득한 자의 계율을 폐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욥의 문제의 뿌리까지 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사실상 욥에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저는 이 구절이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사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사실이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것을 욥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경책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이 구절을 친구의 가슴에 못을 박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바로잡고 계신다.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판단을 내리시는 그러한 우리 주변 옆에 분들 이런 분들의 그 판단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그런 말 하거든요. 당신이 하늘나라에 전해봤어요? 하나님과 통화해봤어요? 왜 그렇게 확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적을 하시던데 저는 그 말이 어느 면에서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그들이 교황이 된 양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든 일에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이었지만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장 18절로 가보실까요?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참 하나님에 대한 참 엄청난 놀라운 묘사를 하고 있네요. 19절을 보실까요? 여섯 가지 환란이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의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은 잠언 6장 16절에서 이 일곱 가지가 다시 언급되고 또 성경을 통하여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완벽한 숫자 일곱이 아니라 완성의 숫자 일곱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곱째 날은 한 주간의 완성이잖아요. 인간 고통의 전체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일곱은 완성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로 21절을 볼까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곤쇠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일곱 가지 환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첫째, 가뭄 가운데서도 죽음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둘째, 전쟁에서 칼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고요. 셋째로 혀의 채찍으로부터 건져주실 겁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참일 때요, 신문의 전사자들의 숫자가 이 미국에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험담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시체가 참 오늘날도 마치 전쟁 기간에 뭐 미군의 사망자, 부상자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카운트 되는 것과 같이 지금도 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겁니다. 혀는 전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악한 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혀를 제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풍이나 폭풍우가 몰려올 때 멸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참 이러한 경우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5장 22절을 볼까요?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기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지역마다 그곳이 세계에서 번영하는 지역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곳이 살아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잘 사는 국가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빈곤한 나라에서 보내는 식량이 마치 과자 상자 속에 들어있는 상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섯 번째로 여러분은 이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장 23절로 26절까지를 또 볼게요.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 안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일곱째, 마지막 고통은 죽음입니다. 엘리바스는 죽음을 두려운 괴물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 마지막을 보시면 27절인데요.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예,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강화, 뭐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끝나고 있어요. 그것은 욥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욥을 전혀 감동시키지도 못했고요. 욥으로 말하면 그는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참 놀라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겠죠. 자, 다음으로 6장을 보실까요?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참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욥은 아주 평이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슬픔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닥친 무서운 일을 너희에게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은 엘리바스가 욥을 전혀 돕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너에게는 숨겨놓은 죄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욥은요, 너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엘리바스는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렸던 겁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멋진 말, 좋은 말, 참된 말을 했지만 욥을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광희하게 기도하고 너무 통속적인 표현으로 위로랍시고 이렇게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참 욥에게 왔던 이러한 세 친구가 사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구전들을 이야기하고 속담도 덧붙이고 뭐 경험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남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욥에게는 엘리바스가 말해준 것 이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필요했어요. 욥은 마치 상처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장 3절 5절을 볼까요?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4절을 보면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5절을 보시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욥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부르짖고 너희는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너희는 마치 내가 공경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내가 공경에 빠지지 않았다면 부르짖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고성을 지르고 있고요.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친구들 오나서 전혀 거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들로 엮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욥이 지금 힘들겠어요.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먹히겠느냐? 닭의 알 신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금 없는 음식이 무슨 맛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지지도 내 마음에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여기서 못된 식물은 보기 싫은 음식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뭐 음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봄으로서 맛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색깔로서 향으로서도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런데 먼저 보아야 좋거든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뭐 보기 싫은 음식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지경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8절로 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는 이제 밑바닥에서 도움을 잃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을 보실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관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계속해서 욥은 자기의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시면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않느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욥의 부르짖음이에요. 14절도 보시면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유하는 이를 피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15절도 그렇죠. 특별히 15절을 보면 이건 시브리 말의 의미는 그것들이 마치 사막의 신기류와 같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기류 아시죠? 보여서 같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많은 위로를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위로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